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예술가들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미술사에 남는 위대한 예술가들에게도 다듬어지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 미술관, 영국에서 유학 중인 너니 씨를 만나볼까요?
다니, 아 죄송합니다.
침대 위 미술관 61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이상호입니다.
네.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모인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쉬고. 네. 뭐였죠?
저번 주에 제가 아파가지고 방송을 못하고. 네. 그리고 설 연휴까지 세고 모였습니다.
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했답니다.
네.
다들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집에 잘 다녀왔어요.
집이 멋있잖아요.
네, 이렇게. 집이 조금 멀어가지고 조금 오는데 힘들었지만 KTX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녹음실로 왔어요.
아, 역시 열정. 10시.
아, 근데 질문이 KTX에 사람 막 서서 와요?
아니요, 입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전 좌석 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역시 기차를 타는 게 아무것도 안 하지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전 안 내려갔고요. 안 내려갔고 1월달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안 가고 그 저희 이모 집이 성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 집 가서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고 왔습니다. 설 음식을 엄청 많이 먹고 한 며칠 후면 몇 킬로 불어 있을 것 같아.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저 가서 갈비탕 먹었는데.
오, 갈비탕. 오,
좋겠다.
맞아. 설 음식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갈비탕 먹었습니다.
저는 저번 주 주말부터 아팠던 게 계속 아파가지고 설날까지 좀 시름시름 앓다가 어제 이제 좀 괜찮아져서 네, 뭐 이제 좀 회복했고요. 그 부모님이 대구에서 명절 음식 보내주셨는데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되게 안 좋은 거 먹고 그냥 사 먹고 그렇다가 네, 그 명절 음식 막 기름진 거 먹고 그래가지고 속이 뒤집힌 것 같아요.
네, 자취하고 나가 살아서 아프면 되게 서럽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서러웠어요.
진짜 서럽지.
명절날 좀 안 좋아서 응급실까지 갔었는데 아, 근데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응급실, 그 최소 응급실 가면 뭐 해줘요?
아, 그냥 뭐, 그러니까 막 응급해서 응급실 간 건 아니고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문 닫아서 응급실 간 건데 그냥 뭐 주사 맞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무조건 링겔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링겔 맞고 돈도 많이 나오고. 근데 링겔 맞으니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 맞아. 나도 예전에 위염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병원에서 링겔을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 거의 한 이틀 동안 시름시름해서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서 힘이 거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딱 링겔 맞으니까 와, 다시 태어난 기분이더라고요.
맞죠. 링겔 힘이 나더라고요.
신기하더라. 그거 진짜
저도
맞으니까.
한 번은 그 피자 먹고 약간 위가 놀랬는지 갑자기 위가 되게 뜨거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아픈 게 있어서 응급실에 한번 갔는데 링겔 맞으니까 바로 괜찮아졌어. 되게
진짜 신기하더라.
마법의 약이네.
포도당
진짜 신기한
포도당.
거는 저도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 전 링겔 안 맞아도 그냥 병원만 가면 다 난 것 같고
냄새만 맡아도? 뭐야.
되게 아픈데 병원만 가면 괜찮은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새해 아프지 말고요 전부 다.
네. 네, 진짜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예술가 이불 덮어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예술가에게 이불을 덮어주실 건가요?
아, 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하는 이제 예술가 이불 덮어주기 코너에서 이동준이라는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그분 미술 이유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미술 이유식이라는 팟캐스트 겸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저희처럼 미술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작업도 하시고 이제 또 자기만의 작업도 하는 그런 작가분인데요. 영국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닉네임은 더하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 종합예술대학의 첼시대학교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 코너인데 직접 모시진 못하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소개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국에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작품들이 소개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 혹시 저희 방송에 소개될 거라고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친해가지고 친구라가지고 제가 뭐 말했고요. 답장도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래요?
뭐 되게 감사합니다. 약간 막 말투가 좀 약간 웃겨요. 막 하하하 너무 감사하네요. 하하하 존댓말 쓰거든요. 제가 반말 말 놀아 했는데도 자꾸 존댓말 쓰고 그래서 네, 좀 말투 웃겨요.
친구
나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미술 이유식을 저도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저희도 미술 팟캐스트를 하니까
다른 방송들을 좀 듣죠.
좀 들었는데. 되게 저도 재밌게 참 잘 듣고 있어요.
네, 뭐 뒤에서 이제 팟캐스트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사실 젊은 이제 어린 예술가가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팟캐스트랑 이제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작업을 홍보하지 않고 돈이시는 뭐 미술사의 그런 유명한 작업들이나 좀 메모리얼 할 만한 작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도 그런 방식이 좋아서 뭐 연락을 해서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한국어 또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팟캐스트는 나중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제 도니 씨라는 그 이제 작가를 소개하는 그런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동준 씨, 더니 씨는 런던 종합예술대학의 첼시대학교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에서 영국에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미술을 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루트들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뭐 골드스미스도 많이 가고 뭐 첼시대학교도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학부를 그쪽에 간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중3 졸업할 때 쇼핑몰을 운영했었대요.
중3 때? 네.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네요.
중3 때 뇌도 형성 안 돼 있을 텐데
갑자기 어디로 튀어야지.
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안경테 쇼핑몰을 했다 하더라고요. 안경테를 뭐 직접 그래서 뭐 떼와가지고 인터넷에서 파는 방식으로 했다고. 네, 되게 특이하죠. 중3 때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2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했네요.
네, 고2까지 하고 하다가 평생 박스만 싸고 있을 것 같다는 회의감이 들어서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태국에 배낭여행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에 뭔가 큰 뜻을 품고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독특하다.
멋있죠.
직장인 몇 년 차가 돼야 이제 느낄 법한 그런 것들을 벌써 학생일 때 느꼈군요.
그 제 친구 중에 걔도 그 친구도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그 책 작업하면서 자기가 쇼핑몰 같은 걸 해가지고 쇼핑몰은 아니지만 어디 뭐 이렇게 납품하는 거? 옷 만들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개선을 디자인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유통만 시키면 되니까 박스 보장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렇겠다.
일하는 데서. 그래서 회의감을 느껴서 그만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느낄 거를
그 나이에. 근데 장사 되게 잘 됐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예술을 배운다는 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대학 들어가서 생기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판단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경특하죠.
그러면은 보통 미술을 한다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일단 한국 대학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동기가 있을까요?
아,
없어? 없어.
아, 나는 지금 그냥 외국 가야 돼.
전화 연결할까? 영국 몇 시야?
아, 이거는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다니 씨가 그 파인아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패션을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안경테 쇼핑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패션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패션을 하려고 하면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이 나으니까 그래서 유학을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기를 먼저 생각하고 이리저리 타진하다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학연수를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학하기 전에 어학연수를 먼저 갔던 거겠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고. 근데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갤러리를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냥 패션에 대한 영감을 받으려고 그냥 억지로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요상하게 현대미술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파인아트 같은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대학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는데 외국 대학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베이직 코스 같은 건데.
네네네. 어. 베이직 코스라서 이것저것 배우는데 그때 이제 파인아트를 진짜 이론적으로 접하게 되고 그래서 아 이게 내 길이다 선택해서 이제 그걸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질문 하나.
네.
사실 제가 몰라서 파인아트가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파인아트라고 하나요?
파인아트면 우리나라 말로 순수 예술로 번역되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현대 미술?
순수 미술, 현대 미술?
네.
그렇군요.
누나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파인아트? 저 솔직히 저가 파인아트라는 단어를 접할 때 인식하는 거는. 디자인과 아트를 나눌 때 그 네. 아트를 파인아트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냥 예술 작업목 자체가 목적인 것을 파인아트라고 하죠. 페인팅도 다 파인아트에 속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네.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디자인은 상업성이 포함된 걸 무조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크게
그러면은 상업성이 배제된 걸 파인아트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 구분이 저도 예전부터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은 많았어요. 크게 상업성이 있는 거를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파인아트적인 예술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자기의 이념이 담겨져 있고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작업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기본적으로 하는 정말 단순한 구분은 상업성. 여부에 따른 거죠.
그렇구나.
보통 미술학부들을 영어로 영어과를 이름을 지칭할 때 파인아트라고 많이 지칭을 하긴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아트는 파인아트군요.
네. 그렇죠. 뭐 회학과나 서양학과 이런 것 쪽에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수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파인아트를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되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되게 재밌죠. 뭔가 태국 여행 가서 막 영감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데 나이가 지금 23살 그 정도 됐거든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엄상치 않네요.
네, 저희는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는 저희 또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20대 후반이겠 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네.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멋있는 친구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동준 씨의 작업을 보시기 전에 원래 하던 방식처럼 작업 전반에서 추구하고 있는 철학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개인적인 공감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공감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대중을 위한 걸 하겠다고 딱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는 거랑 다 맥락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생각은 많이 할수록 좋은 생각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순수하게 미술로서 제가 담아놓은 생각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저 제 작품 앞에서 어떤 생각이라도 하게 되고 자기만의 의견을 가진다면 제 작품이 할 일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 작품에 담긴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성을 가지고 난 이런 생각을 해!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모두를 위한 예술?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만을 위한 예술은 예술을 하고 싶진 않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거랑도 결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미술이 약간 미술 좋아하는 사람 애호가들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그렇죠. 오늘도 리움을 갔다 왔어요. 오늘 방금 리움 갔다 왔는데 지금 양해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해규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움에서 개인전 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큰 작가로 성장했지만 사실 가보면 좀 애매해요. 막 양해규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뭐 옷걸이 같은 거 전시해 놓고 그다음 뭐 물건 박스 쌓아 놓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술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왜 작품인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좀 대중과 많이 유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예술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예술이 참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너무 예술이 일차원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그냥 비둘기 그려놓고 이건 평화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끔은 예술가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꼬아놓는다고 해야 되나? 생각의 흐름을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선타기를 잘하는 게 좋은 예술가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그런 현상 때문에 좀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얼마 전에 퍼포먼스 동아리 그거를 한 게 들었어요.
아 퍼포먼스 동아리를요?
네, 제 친구들이 하는 건데 네, 그냥 그 뭐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약간 그런 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약간 최근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떤 거요?
사랑개 꺼놓고 몇 억이다 막 그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상한 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 저거는 막 뭐라고 해석을 하고
아 너무
평론가들이 아 저건 뭐 평화의 몸짓이야 저건 막 사랑의 뭐 이 시대를 21세기의 사랑의 몸짓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너무 유리됐기 때문에 그런 반감들이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가끔은 너무 꿈보다 해몽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말장난으로 작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예술가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치우쳤을 때 작품 자체에서 뭔가를 그냥
의미를 찾기 좀 어렵게 되는
힘들어지는 게 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설명에 의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우환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은 근데 저는 작품 되게 좋거든요 실제로는요.
작품이 좋긴 해요. 그게 그 선을 하나 끊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긴 하지만 그 뭐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네,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렇게 단순한 작업은 작품 자체로서도 뭔가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를 설명해주는 것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그렇게 단순한 작품들이 위조품이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렇게 작품을 딱 보면은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 꾸며내기보다는 단순한 작업이라도 작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주고 작품 자체가 되게 좋으면은 그것도 그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미학 수업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작품은 이제 작품 자체로서 존재하고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 게 제일 좋은 작업인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나오기 워낙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말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작품 그것보다는 작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예술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동감입니다.
숟가락 얹었어. 뭐야?
아,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좋은 작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좋은 건 그냥 봐도 좋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 그러니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정말 잘 좋은 작품이다라고 그냥 느낄 수 있는 작품이. 그러니까 어려운 걸 쉽게 표현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가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점점 대가의 반열에 들수록 점점 단순해지고 이제 점점 이제
추상적으로
예, 추상적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그런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근데 이게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궁금한 게 근데 제 생각은 약간 그런 건데 아까 이호환 작가님도 막 아우라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납득하게 논리를 만든 게 이호환 작가 그림은 왜 아우라가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그 작업 자체로서 아우라가 있다기보다는 이호환 작가가 살아왔던 삶과 그 사람이 그쵸. 쌓아왔던 철학과 그쵸. 전작들이 그런 만들어 온 것들 때문에 아우라가 있다고 그냥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내가 줄 찍어도 몇 억에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서
동감인 게 그런 어떤 배경적인 스토리가 없이 작품만 생각한다면 뭐 위작도 되게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 작품을 지지하고 있는 그의 삶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삶의 가치가 아닐까?
그게 참 그게 작품을 막 이렇게 작가들이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들으니까 마치 자기 삶의 어떤 일부를 조금 떼어다 파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작가들이 막 일부러 되게 이상한 짓 하는 작가들 정말 많잖아요.
또라이.
그게 그런 게 나의 그 내가 이만큼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인데 이런 나의 스토리의 일부를 뭔가 작품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작품이 더 빛나 보이는 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현대 미술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누나는 그런 뭐 또라이 짓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반감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렌시랭 이런 사람들도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튀고 싶어 안달란 년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렌시랭의 의도도 그거거든요. 자기 틀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앤디 월 같이 되고 싶으니까 앤디 월도 자기는 튀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스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떴잖아.
성공했네요.
네, 성공했죠. 전 낸시랭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걸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하기 힘든 걸 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좀 이뻐서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지금
그쵸, 그쵸.
옛날에 진짜 이뻤어요. 옛날에
지금도 이뻐.
지금도 이쁘긴 한데 옛날에 초반에 이제 신진작가로 소개될 때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 왔는데 그래서 좀 평가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낸시랭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은 제가 전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낸시랭 전기 영화를 좀 찍고 싶은.
정말요? 네.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 정도 좋아해?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사랑해서 찍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인생 같아서 우리나라는 삶과 다 결부된 게 너무 재밌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낸시랭이랑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낸시랭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 뭐냐, 그 베네치아에서 했던 퍼포먼스로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비키니를 입은 퍼포먼스. 근데 그게 사실은 친구들 여러 명이랑 같이 가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던 거래요. 근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 한 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낸시랭이 스타가 됐죠.
혼자서 했었구나.
원래는 그룹으로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의 배역파 했었겠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낸시랭은 아주 범상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임근준 씨가 학교 다닐 때 캠퍼스의 전설이 되지 못하면은 이름 남는 예술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그런 예가 아닐까.
저의 선배분도 지금은 작가분이신데 그림 그리시죠. 예전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중앙도서관이 되게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앙도서관 로비에다가 자기 누드 사진을 걸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게시판이 완전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 이유는 요즘 대학생들이 아무 목적의식이나 그런 거 없이 대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반감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서 저희 미래 뒷산 뒷길이 있는데 산 속에서 누드를 찍어가지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되게 방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좋네요.
그래서 그분 지금 이렇게 예술작업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저래야 되나?
근데 아까 낸시랭 이야기도 그렇고 누나 선배 얘기도 그런 게 실행력이랑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건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게 남들 다 빠지고 혼자 갈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막 혼자 가가지고 막 거의 비키니 퍼포먼스 했죠. 비키니 퍼포먼스 하고 막 그렇게 깡이 있어야만 그런 좀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용기나 실행력 그런 게 그렇죠? 필요하죠. 아, 용기나 실행력을 임근준 씨는 후츠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후츠파?
후츠파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대어인데 약간 깡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유대어에도 깡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근성 그래서, 같은 거구나.
네, 근성 아~ 같은 거죠. 그래서 작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동준 씨의 작업을 좀 보기 전에 동준 씨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면은 이제 좀 같이 볼 건데요. 일러스트적인 요소가 딱 있고요.
네.
이제 그쪽에다가 미술 개념을 하나씩 얹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일러스트 그냥 표현 방식은 일러스트고
베이스 깔고
네, 그냥 개념을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얹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일단 보시고도 갈게요.
네.
네, 그럼 동준 씨 작업 첫 번째로 당신 어떤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펜으로 그린 일러스트의 느낌인데요. 남자 캐릭터가 하나 있고 이 캐릭터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의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입을 벌리고 그 절규의 한 장면처럼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안에 막 성대가 보이기도 하고
약간 기괴하게 생긴 캐릭터네요.
네.
작업 설명을 이제 동준 씨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작업이랑 작업 설명을 그냥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은 어떤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파인아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던 2012년 10월 전이었던 2012년 8월 여름 파인아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 작은 일러스트레이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단 7개의 일러스트레이션밖에 없는 아주 짧고 간결했던 프로젝트였지만 개인적으로 이 일러스트들도 순수 미술을 전공하나 일러스트를 전공하나 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던 제 자신을 아주 잘 표현해주면서도 마음은 순수 미술로 기울어져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일러스트를 선택하려 하는 저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갈등들과 내면의 고민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작업으로 그래 마스크로 표현했죠. 마스크로 표현해서 하는데 이 그림 스타일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스타일이 계속 뒤에서 유지돼서 이 작업을 좀 기점 삼아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때 약간은 미술적 개념은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미술적 개념은 아직 안 들어가고 그냥 좀 개인의 내면이나 그런 생각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도니 씨가 좀 미술 개념? 그런데 관심이 많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파인아트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동훈 씨한테 전해드린 바로는 우리나라는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미대에서.
그쵸.
근데 영국에서는 그림을 거의 안 그린대요. 그림 안 그리고 에세이를 계속 막 쓰게 한대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학습을 시키는 거겠죠, 아마. 개념적인 학습을 시키고 막 이론적인 거를 많이 주입시킨다고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좀 재밌네.
우리나라 좀 다르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론을 주입시킨다기보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표현법에 대해서는 뭐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재미.
뭔가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거에 치중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에서 그렇죠. 좀 더 개념과 좀 더 자기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데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많아서 요새는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많이 풀려고 하는데
실기 시험을 없애는 학교도 있죠.
네네, 홍대가 없앴었죠.
아 진짜요? 근데 언니는 실기 시험 없애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입시 미술이란 거에 정말 그 뼛속까지 찌들어 있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미술 입시 제도 자체가 만들어낸 폐단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기준이 어떤 앞으로 이 학과에서 더 잘하냐 안 잘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찌들어서 열심히 해서 그림을 잘하게 돼서 합격을 했지만 저는 학과 공부에 맞는 인간이었나?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반대측 입장 들어볼게요.
저는 입시에 되게 굉장히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강사를 6년 동안 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잘, 그 폐단들이 저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로 해요. 디자인이나 미술을 하면은 기본적인 조형 감각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기본적인 조형 감각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저는 입시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자인을 해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직접 손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 그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기본 토대는 갖고 있어야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구분이 잘 할 수 있었던 게 속고소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를 실기를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기를 그냥 완전히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기 비중을 좀 더 줄이고 다른 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지 실기 자체를 좀 다 없앤다는 거는 저는 약간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파격적인 단계로 바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바로 실기가 있던 시기에서 바로 없는 시기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입시 미술이 어떤 아주 베이직한 조형 능력이라면 그 대학에 가서는 또 다른 그런 조형 능력에 대한 훈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이직한 능력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어차피 훈련 또 시작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조형 능력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입시라는 제도 자체가 애들에게 그 전체 종이 안에 들어가는 그림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외우는 거는 그 조형 능력과 상관이, 그러니까 외워버린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본인의
패턴?
그런 거죠. 패턴 같은 거죠.
근데 약간 수학 공식 안
조형 능력과 그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정말 어떤 애들은 그림을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애들도 있고 수능을 치고 그림을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합격이 되거든요. 그렇죠, 외우니까.
그렇죠. 외우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합격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걸 해도 안 되는 애들은 끝까지 안 돼요. 패턴을 가르쳐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저는 걸러줘야 된다고. 일단은 조형 감각이 살짝은 있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드럼을 치는 애인데 박치인 거야.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 그러니까 현대 미술이 점점 더 개념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네. 굳이 자기 손으로 이걸 표현해낼 능력이 필요한 건가? 왜냐면 요새 예술가들은 그냥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이메일로 그냥 전달 사항을 전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작가를 만난 적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 생각하니까 드러내.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분야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 능력.
저도 베이직한 능력은 필요하다는 거에 동감을 하긴 해요.
네.
왜냐면 자기가 그런 거에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라고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만든 걸 보고 자기가 이걸로 가릴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100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100분 토론이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본적인 능력을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학생들을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이들의 감각이나 재능을 선별할 수 있는 뚜렷한 그런 좋은 그 선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입시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봐요.
네, 저는 뭐 경영학과 학생이라서 제가 좋은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좋은 예시가 또 바로 여기 상우가 있잖아요. 상우는 조형 능력이 아마 없을 거야.
제로예요.
근데 상우 작품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예술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예술할 능력 없다고 생각.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서양학과랑 디자인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저는 파인아트 아예 개념적인 작업은 안 했었으니까. 주변에서도 개념적인 작업들 한 사람들 많이 없고 네. 그냥 저는 입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네. 분명히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만 네, 토론을 마쳐볼게요.
네, 토론. 토론은 이제 나중에
도니 씨 얘기를 하다가
두 분이 사시고요.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요.
미안해요.
네, 그다음 도니 씨 다음 작업을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이제 아까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념이 얹혀진 작업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제목이 This is Moving Painting이라는 작업이거든요.
네.
이거는 네, 거의 미적인 요소는 거의 배제시키고 개념적인 작업인데 영상 작업이에요. 뭐 잠시 보고 가실게요.
나라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하얀 배경에 까만색 글씨로 This is my moving painting. I'm still painting on it. 이라고 써져 있고 그 위에 까만 점들이 커다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엔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더니 뭐 세 개까지 나눠지고 계속 화면 위를 움직이고 있네요. 약간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는 것처럼. 네.
네, 뭐 This is my moving painting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좀 일화가 있어요. 그 팟캐스트를 원래 다른 페인팅하는 누나랑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팟캐스트를 하다가 우리는 우리 되게 화목한데 그쪽은 좀 살벌한가 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페인팅하는 누나가 약간 코코넬 누나처럼 약간 전통주의인 거죠. 그래서 뭐 캔버스에 그래야만 페인팅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뭐 동준 씨가 형 영상으로 이런 것도 페인팅이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나오게 된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냥 점이 움직이는 거를 이것도 페인팅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미술 개념을 이제 그냥 설명하는 식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 굉장히 개념적인 작업이네요.
네, 완전 그냥 개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네. 고정되어진 그림만이 페인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네,
반발적인 네. 작업이네요.
네.
약간 그런 게 생각나네요. 저 그 현대미술관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회를 보러 갔었는데 그 비빔밥?
아, 그 장경의 준공업 얘기하시는 거구나.
장경의 준공업. 이 그 비빔밥과 그 한글 글자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벽에 명사해주는 약간 그런 게 생각나요.
맞죠, 맞죠. 그 사람도 이제 장경의 준공업도 완전히 플래시 아트로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플래시 아트라고 이제 그거를 미술관에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다가 이제 타이포로 이제 벽에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장경의 준공업도 생각나고 예, 그런 작업입니다. 장경의 준공업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저는 문외한이라 그냥 아 이런 것도 예술이구나. 아 이런 예술도 있구나. 아, 저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고민을 했었죠.
아 제가 장경의 준공업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뭔가 소개할 수 있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나중에. 네,
근데 그 예술이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술이 예술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재밌죠. 메타적인 그렇죠. 예술이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업을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동준 씨가 이제 계속 이런 작업을 하고 계세요. 뭐 미술에 대한 개념. 그래서 미술에 대한 개념을 작업적으로 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좀 찾기 힘든 시도가 아닌가? 우리나라 어린 작가들 중에서는 좀 시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참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술이 근데 예술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참 시리어스한 것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무게, 예술의 무게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신선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일러스트를 왜 자꾸 쓰냐고 약간 여쭤봤었는데 동준 씨한테 일러스트를 쓰는 이유가 작품 제작비 조달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공감도 가고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작가 지망생들은 거지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다 거지죠.
네, 다 작업실도 없고 작업 재료도 없고 그래서 저도 거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돈 안 되는 작업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상우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뭐 공간이 필요하고 뭔가
재료가 많이 필요하고 예,
유형적인 작업을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모든 어린 작가들 다른 대부분 퍼포먼스나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아,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작업을 영국에서 만들어 봤자 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파서 만들지 못하고 스케치만 많이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스케치만 많이 해두고 있다는 데서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노요코가 그 스케치장, 그 자기 작업 구상한 것들을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름이 자몽이었다고?
아. 자몽.
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 재밌는지. 작업에다가 너무 애지중지해서 이름을 붙인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스케치북을 만들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현시키지 못하고
스케치만 그렸던 거다.
네, 스케치만 들고 다녔는데 그거를 자몽이라고 이름 붙였다 하더라고요. 되게 귀여워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구나.
네, 이제 뭐 작업을 보셨고요.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링크랑 작업 링크 이제 블로그에다 걸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언급을 했었지만 뒤에서 또 언급을 하고 갈게. 동준 씨는 작업도 작업이지만 사실 팟캐스트나 그런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되게 열을 올리는 어린 작가들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가끔씩 방송을 듣고 동준 씨가 쓴 블로그에 들어가 보는데요. 자료들도 굉장히 꾸준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 방송들도 항상 그렇게 잘 만들어서 올리시는 게 학생으로서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네, 엄청 성실하고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동준 씨의 작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미술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동준 씨가 하시는 방송들이나 블로그 자료들 같은 거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렇다고 우리 방송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남의 팟캐스트를 홍보하는 것이 같은 미술 분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네, 뭐 파일을 뺏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아,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저희 방송은 그 미술 자체를 미술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듣는다는 거를 전제하고 만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동준 씨 방송은 조금 더 약간
깊이가 있죠.
깊이가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듣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준 씨의 방송을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입문자용이야?
입문자용이니까.
입문자용이구나.
거기 중국반이야.
네.
초급반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먼저 시작했었는데 이제 나라는 사람이 왜 예술을 하면서 어떻게 예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시도이자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린 작가들이 제일 목마른 게 관심이잖아요. 관심과 사랑이 없어가지고 자기 작업이나 그런데 예술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택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술 이유식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약간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미술은 보는 건데 우리는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쵸. 그런 데에 대한 괴리가 있고 좀 한계가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하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에서 하고 있는데 동준 씨는 이제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영상을 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탐나서 저희도 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네, 얼굴 팔린다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도 팔리고
게으르기도 하고 네,
양아치고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했고요.
동준 씨가 하는 그런 일련의 부지런함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양아치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짓궂게 지금 효용과 향후 전망은 어떤지도 여쭤봤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어떤 작품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생각이 나오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갤러리를 찾으면 관객 없이 텅 비어있는 미술관의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과 호흡하자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물론 지금 동준 씨가
난
다니 씨가 지금 아직 뭐 이름이 없는 작가니까 지금 전시회도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전시를 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게 그 동력이 돼가지고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 수단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이런 늘려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전시회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미술 작가니까. 그래서 이번 7월에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전시 비용을 모은다 하더라고요.
아, 그거 알아요. 그
온라인상에서
네네네 뭔지 아시죠?
기부금을 식으로 조금씩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네네. 돈을 모아가지고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아는 분도 그거를 기금을 받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달력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하더라고요. 막 돈 모아서 장애 우 친구랑 같이 전 세계 여행하기 위해서 돈을 뭐 크라우드 펀딩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돈 주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게끔 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가들이 전시회 하는 비용이 언제나 문제잖아요. 대관료가 엄청 비싸니까 갤러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대관료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지금까지 1년의 과정 방향이랑 또 맥락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재밌더라고요.
동준 씨가 그 작업에서 미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준 씨가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전시회 개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사람들과 호흡하는 게 어떤 1년의 같은 선상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언제나 대중을 향한 대중들의 힘을 받고 싶어하는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동준 씨가 약간 평론가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 저도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렇죠. 네. 평론가나 그런 사람들이 약간 어렵게 일부러 어렵게 얘기해서 네. 그 대중과 미술을 유리시키는 그쵸. 장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랑도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
예술가 본인이 대중과 직접
네, 소통하고 호흡하고 하겠다는. 그래야 되겠다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미술 개념적인 작업 이 이야기를 막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미술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건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준 씨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깔라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사실.
그렇죠.
네. 제대로 알아야지. 네.
제대로 알아야지 깔려고 해도 깔지.
네, 모르고 까면은 완전 망하니까 깔라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네, 재밌네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영국의 미술과 우리나라 미술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여쭤봤어요. 동준 씨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제도권 미술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라서 뭐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아, 그리고 전제를 하신 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영국의 첼시 대학교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것만 얘기할 수 있다. 뭐 내가 전체 영국에 대한 거를 뭐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고요. 일단 학교에 입학하는 날부터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예술가로 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티스트라고 뭐 얘기하겠죠. 그래서 교수도 교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튜터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조언적인 거.
네, 조언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혼자 좀 방향을 찾게끔 네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업도 월요일 강단 강의와 목요일 그룹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세미나를 제외하고는 수업이 없대요. 아, 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에세이만 제출하는 거죠, 계속.
아. 나머지 시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네. 사색하고, 책 읽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짱이죠.
아. 와. 나같이 게으른 닌게는 안 되겠다. 나는 누가, 목에 목에 이걸 채우고 채찍질 해야 돼. 나 같은 인간한테 위험한 방식이야.
네, 그렇게 에세이 내고 그냥 네. 자기들끼리 전시하고 전시 한번 해야 되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하니까 일단 굉장히 자율성에 그거를 주는 거죠. 포션을 많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준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구나.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긴 저 학교 다닐 때에도 실기 수업 있으면 실기 수업이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시간 낭비.
시간 낭비죠, 그냥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별로였어요. 학교 다니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개인이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망하고 약간 이런 거니까 좀 약간 부담, 개인의 책임감이나 부담감도 많이 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입시를 어떻게 하나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포트폴리오로 심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학원도 우리나라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학원을 다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포트폴리오 안 다니고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업 방식이 굉장히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동준 씨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이제 여쭤봤어요. 그런데 뭐 상황만 괜찮아진다면은 일러스트적인 작업 말고 대형 작업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금방 상황이 뭐 좋아질 것 같진 않고 로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계속 이런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실험하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매체별로 제한을 안 두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이제 뭐 전시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굉장히 특이한 걸 많이 하세요. 그 전시회도 보통 이제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회가 아니고 쇼케이스라는 방식을 좀
쇼케이스
가수들이
앨범 내듯이
네, 그렇죠. 최근에 본 쇼케이스로 엑시드 위아래 쇼케이스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갑자기 네, 그 쇼케이스라는 방식을 하고 싶은데 작품 발표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시회 오프닝과는 다르겠네요.
네, 조금 미묘하게 다르겠죠 아마. 그냥 전시 오프닝은 그냥 이제 작품 걸어놓고 사람들 와서 케이터링 먹으면서 하하호호 어색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쇼케이스는 짠 하고 약간 보여주는 그런 쇼적인 요소를 넣겠다는 말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밌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흥미를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답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전시회. 그게 바로 쇼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갤러리에서 전형적인 방법으로 전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재밌네 쇼케이스.
재밌죠. 근데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약간 특이한 캐릭터의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가입니다.
그럼 네. 오늘의 작가 소개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고.
네.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이런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미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일반인 입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토론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없는 분을.
우리가 실제 있었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실제 있었으면 정말.
두 시간, 세 시간 같이 싸운다고 서로.
파이터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나중에 한국에 오시게 된다면은 저희 방송에도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한국에 오시면 제가 곧바로 초대할게요.
네, 반드시 초대해 주세요.
네네.
네,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술을 예술로서 풀어내서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한 동준 작가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작품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할게요. 네.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블로그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저희 트위터가 나오고요. 블로그.naver.com/LBC아트로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리뷰나 댓글들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댓글들이 모이지 않아서 이번 주에도 작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댓글 리뷰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리뷰나 댓글 읽어드리는 것은 다음에 속편으로 하기로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완전 까먹었구나 너.
아 핸드폰이 없어. 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아니 아니야. 다시.
그러면 다음 주에 시간이 될 때 댓글들이나 리뷰들이 많이 보이면 그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동준아 안녕.
안녕. 와주세요.
다음에 봐요.
네. 우리 되게 프리하게 녹음했던 오늘.
진짜 프리. 완전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